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위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기 3장은 보리 추수가 거의 마쳐가는 무렵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명령하는 이 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룻기 기자가 이 사건을 설명할 때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이 명칭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룻기 1장 2절에 처음 등장할 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줄곧 그냥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만 등장했죠. 그리고 룻 같은 경우에 간혹 자브룻이라고 불려지기는 했지만 나오미의 경우에는 이름으로 소개되거나 아니면 그냥 시어머니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를 보여준과 동시에 단지 한 개인으로서의 나오미가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로서의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을 겨냥한 그리고 대상으로 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행한 조처를 설명하기 위해서 룻기 기자가 그냥 나오미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또 시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불러서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1장에서는 모압 지방에서 아들 둘이 죽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자부한테 각각 너희들이 그냥 각기 제살길을 찾아가라. 그래서 평안을 얻으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나오미가 이제는 자원에서 룻에게 안식을 찾아주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런 조처를 취해서 룻에게 명령을 하게 된 데에는 한순간에 어떤 고민 끝에 내린 어떤 결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가 1장부터 2장을 쭉 살펴봤죠? 룻이 자원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룻이 돌아와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고를 했었죠.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풀었던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었겠죠. 이방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환대하는 이런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도 쭉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이 많은 분이, 사실은 보아스가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노총각인데, 그런 청년이 어떻게 이방 여자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었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이 조처를 내려서 명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룻에게 보아스가 베풀었던 은혜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 가정에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도 이 나오미에게 자신의 며느리인 룻과 그 다음에 이 보아스와 짝을 맺어서 결혼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장 마당에서 잠을 자게 될 것인데,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잘 차려입고 타장 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로 내가 당신을 지명하고 당신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의를 룻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조처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좀 어떻게 보입니까? 좀 부도덕하고 그 다음에 좀이 성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별로 건전하지 못한 어떤 조처를 내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대낮에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가까운 근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또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다 죽고 나한테는 지금 며느리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룻과 결혼해서 허물어진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달라라고 제의를 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좀 노골적이다 싶을 정도의 이 성적 접촉을 마치 시도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요. 왜 그러면 이런 조처를 취했는가? 자신의 어렵고 힘든 처지를, 다시 말해서 허물어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며느리의 등을 떠밀려서 그 상황을 좀 역전시켜 보려고 이런 조처를 취했는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조처를 취한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적이 뭐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룻으로 하여금 이런 조처를 취하도록 한그 목적은 룻의 안식을 위한 조처였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오래전에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제자들한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를 했었죠. 그러자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려고 한 세례요한의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와서 보라 라고 대답을 했었죠. 사실은 이 대화의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마치 뭐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 잘 이렇게 대화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처럼 보이지 않고 흔히 뭐 불교에서 선문답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물으니까 제 아들이 랍비 어디 계시니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은 와서 보라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연의 두 제자에게 물으신 질문,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그 질문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세례연의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주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든지 따르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런 주님과 함께 있을 목적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가 구속자죠. 기어 무르는 자죠. 결국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할 때 결국은 나오미의 역할은 세례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한 바로 그런 역할을 나오미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살펴보겠지만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기어 무르는 자요. 특별히 보아스가 룻에게 행했던 모습을 가만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친절과 관용과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사사시대는 각각 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지만 적어도 베들레헴 사람들 그리고 보아스 가문에 속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제도를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라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그냥 근근히 이삭을 주면서 연명을 하는 것보다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룻으로 하여금 최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런 생각에 기초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으로 보아스를 삼아서 그 남편과 연합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룻은 가난한 자지요? 영적으로 파산한 자지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고 돈이 많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결국은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에게 이런 조처를 나오미가 취하면서 일말의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밤중에 목욕 재개한 여자가 기름을 바르고 우리로 말하면 향수를 뿌리고 그 다음에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외간 남자 이 발치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다. 뭐 좀 이상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사실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게 새벽까지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들 때 일어나 가도록 조처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알면 좋지 않은 소문이 돌 것이라는 사실을 보아스도 우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기어 무르는 자이니까 보아스에게 율법이 명한 바대로 그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내 자부를 취해달라라고 떳떳하게 명령을 하면 되었을 텐데 왜 나오미가 그렇게 대낮에 정정당당하게 기어 무를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한밤중에 이런 조처를 취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기업 물을 자들이 앞장서서 자기 며느리인 룻을 취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원해서 룻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룻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동족이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허물어져 버린 이 나오미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치료해야만 되는데 이런 일을 누가 나서서 하지 않으려는 이런 분위기를 읽었기 때문에 이런 조처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제의를 해도 룻을 취해달라, 아내로 취해달라, 룻과 결혼해서 허물어진 우리 집안을 일으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도 보아스가 그 제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종의 염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처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이런 자세와 태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모종의 믿음과 신뢰는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받아주시겠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염려를 가지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그 믿음의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전적인 신뢰와 확신의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신과 불확실의 상태도 아닌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믿음의 강도 면에서 다소 연약한 상태.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의심에 의해서 끊임없이 시달리는 이런 상태를 대부분 갖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면에서 나오미가 취한 조처는 이런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 신자들의 믿음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궁리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룻에게 분명히 명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서야 될 때는 서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여야 되죠. 잠잠히 하느님 앞에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반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잠히 하느님 뜻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본문의 경우는 이 후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냥 머리만 굴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궁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룻에게 이렇게 하라고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 머리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신학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신학함으로. 개혁주의 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구역 모임을 갖고 공예배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뭐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라도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 실행에 옮기지를 않는 거죠. 늘 머리로만 견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게 항상 정적인 예배 시간이나 뭐 기도의 시간이나 아니면 구역 모임이나 그냥 말씀과 관계에서 선포되고 말씀이 자신에게 부딪혀올 때 그때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무엇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한 신자의 삶을 이루는 그런 원칙으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신앙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레슨을 많이 받아봤지만 음화하는 사람들이 레슨을 아주 좋은 선생님한테 가서 레슨을 받으면 예전에도 수십만 원, 주고 레슨을 받았거든요. 자, 근데 레슨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도록 가도 연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레슨을 또 갑니다. 그럼 어떻게 실력이 좋아질까요? 실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은 사실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꾸로 되어 있죠. 많은 시간들을 그냥 공부하고 익히고 여기에는 보내는데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죠. 나오미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산과부가 됐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명령을 행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특별히 이 룻은 모압 여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들어올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 웬 음란한 여자가 있는가? 라는 이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못과 같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구하고 주인과의 사귐에게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이런 고백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만 하지 않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룻기 저자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라고 대답한 사실과 그 다음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고 기록해서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을 실행한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두 번 반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는 말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조처가 주어져도 머리로만 헤아리고 머리로만 이해할 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이 주어지면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거보다 더 중요한, 더 시급하고 더 기본적인 신자의 신앙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명령을 지체 없이 따랐던 것은 단순히 그냥 자신이 효도해야 되는, 복양해야 되는 시어머니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룻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그냥 묵묵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죠. 그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린 조처, 안식할 곳을 구하기 위해서 내렸던 조처를 룻이 순종했을 때 실제에 있어서 안식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받아 누리는 자의 특징이 뭔가? 순종이죠. 히브리서도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4장 읽어보세요. 다 내용이 뭡니까? 너희 중에 이처럼 게으르고 나태해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내가 두렵다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신앙으로 그야말로 사는 거 아닙니까? 생활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뭘 보여주는가? 큰 믿음이든지 작은 믿음이든지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1장에서 룻이 어떻게 보면 결단을 했죠.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을 주러 나갔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시어머니가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조처를 내린 것이고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죠.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은 룻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에 누웠는데 이때 발치에 누웠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그죠? 피곤해서 좀 한숨 이렇게 잤는데 밤중에 보아스가 일어나 보니까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기어물을 자가 되는 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살펴봤지만 2장에서 보아스가 보리삭을 줍는 룻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간청을 했는데 이 날개라는 말과 옷자락이라는 이 말이 사실 같은 단어예요. 결국은 보아스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뜻하는 날개에 대한 은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요정을 덮어달라라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보면 보아스에게 결혼을 청혼하는 결혼해달라고 청혼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결혼하지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되찾아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미혼 청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발치에 누워있는 사람은 남편이 일찍 죽은 청산과부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이상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다름 아니라 보아스가 기어 무르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엘, 구속자라는 말이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그 다음에 살해당한 친족의 복수를 대신 갚아주고 그 다음에 속전을 치루어서 이런저런 여러가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는 이런 의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구속자죠. 고엘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런 의무를 가진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구한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고엘의 의무 중에 남편을 잃은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율법에는 남편을 잃은 여자를 취하는 수혼 제도라고 하는 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고엘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 의무를 수행해야만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업 무르는 의무가 있긴 하지만 계대혼, 계대결혼을 해야만 되는 의무를 반드시 지어야만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이 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당신과 결혼하게 해달라, 왜 그렇게 요청을 했는가? 그것은 이미 보아스가 룻에게 분에 넘치는 친절과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많은 보리삭을 떨어뜨리도록 종에게 명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물도 종들이 떠놓은 것을 먹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점심 식사도 종들끼리 하도록 하지 않고 함께 먹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쭉 경험하면서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기기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간청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보아스에게 이런 부탁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잃어버린 친척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기업 무르는 제도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룻에게는 자신의 삶을 둘러싼 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과 보아스의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남녀 간의 사랑에도 모종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청년들이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한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치 철길 위로 기차가 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기차가 철길 위로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탈선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보시면요, 서로에게 대한 이끌림도 있긴 했지만 이 모든 일을 철저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행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죠? 보아스는 룻을 실패한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지지리도 못나고 불쌍한 그런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현숙한 여자라고 말하잖아요. 룻 역시 보아스를 그냥 그저 나이 많은 미혼 청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룻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죠.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룻이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하면 젊은 청년을 따라야 되는데, 나이 많은 보아스를 따랐다는 것 이 자체가 룻의 선택이 우리가 언뜻 바라볼 때는 마치 뭐 부도덕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외간 남자를 꼬셔가지고 팔자문 고쳐보겠다는 이런 심사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뭘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일까요? 자신이 보아스의 신부가 되기를 요청한 이 사실은 룻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행한 조처라는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자신에게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이 가정, 엘리멜렉, 그죠? 말론과 기론,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다 역사 가운데 사라질 뻔했는데 룻이 보아스 자신에게 와가지고 결혼해달라고 요청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사라질 뻔했던 이 나오미 가정의 이름이 역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더 큰 인애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쭉 살펴보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다시 풍년이 들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애죠, 그죠? 근데 이런 인애를 소유한 보아스나 나오미나 룻을 보면 이 받은 인애를 헤세드죠, 인자를 서로에게 더 많이 베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렇고 보아스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만약에 생활했더라면 더 좀 나은 조건의 사람을 골라서 결혼할 수 있었는데 룻도 그랬고 보아스도 그랬다는 거죠.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신앙적 기준을 따라서 이들이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룻의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현숙한 여자라는 이 말은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현숙한 말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자들이 갖춰야 되는 영적인 자질을 보여주는 거죠. 영적인 파사 상태에 있었고 이방 여자였고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모종의 믿음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나와서 결혼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로 이런 자세를 염두에 두고 현숙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룻에게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결단을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인자와 자비와 궁의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의심을 전혀 물리칠 수 없었겠죠. 일말의 의심도 없이 염려도 없이 불안도 없이 이런 제의를 했겠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의를 했을 때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그렇게 보아스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런 모습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오실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베푸실 성품, 그분의 은혜 풍성함,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나오미의 명령을 좇아 옷자라고 나를 덮어달라라고 간청했던 이 룻의 모습은 작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간청하는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은 이런 믿음으로 나온 신자에게 어떤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게 잘 보여주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여자였고 남편이 죽어서 어디에도 기댈 데 없었던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믿음의 결단과 요청을 강구했을 때 주님의 표상인 보아스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주님 믿고 나아가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또한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조유로 깨달아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 주 옆에 나아갈 때 때로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또 의심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 주신 근본적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 참으로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을 때 주께서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룻의 경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이런 자소의 태도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자비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하여 이 은혜를 따라 또 다른 사람에게 주께서 베푸신 인애와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